여러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님께서 참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 성도 한분한 분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얘기 듣고 보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시고 그래서 정말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절은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는 잃은 거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아멘. 그래서 19장 10절 사실은 요 10절 19장 10절이 많은 학자분들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동의하는 구절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 구원하러 왔다, 구세주.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less you. 자,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간단히 볼 텐데, 먼저 저자 소개를 오늘은 좀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딴 거보다. 그 다음에 인간이신 예수님, 구세주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심 주제. 그 다음에는 누가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비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가지 비유만 간단하게 보는데, 그래서 누가 보면 비유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좀 드릴게요. 누가는 잘 아시지만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예, 그러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뭐 그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마태마가 요한복음보다 사용한 어휘가 더 훨씬 더 약간 좀 수준이 높은 어휘들 스타일이 더 훨씬 더 수려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지금 어휘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헬라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신뢰도 높은 역사학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천이고 뭐 신학자고 그런 것도 다 있지만 또한 동시에 역사학자예요. historian, reliable historian입니다. 그리고 그 독자는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복음 썼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는 이방인들. 이방인의 뜻이 뭔가요? 누가 뭐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죠? 유대인들만 이방인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쓴 겁니다. 누가는. 예, 누가 보면 우리를 위해 썼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썼어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탐구해서 예수님 만났겠죠. 그 다음에 누가의 재정 후원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예,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제1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데오빌로가 재정 후원자였다는 사실. 그다음에 누가가 사용한 연구 자료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다음에 누가가 역사성을 강조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불신자들의 기록에 남겨진 예수님의 역사성. 그러니까 요 마지막 거는 누가가 아니고 누가 위에 크리스천들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고대 문헌에 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또 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의 저자는 공저라고 했잖아요. 신적 저자가 있죠. 성령님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동시에 인간 저자가 있죠. 인간 저자를 로봇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모든 지식과 모든 그들의 신학적인 강조점과 모든 스타일과 모든 성격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채롭게 성경을 쓰신 겁니다. 인간 저자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그걸 그래서 인간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되고 독자가 누구였는지 어느 시대였는지 그런 걸 알아야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 저자이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신약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신약 저자들은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누가만 유독 이방인이었습니다. 독특하죠. 그런데 신약 27권에서 13권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단어 숫자로 치면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두껍잖아요. 바울 서신들은 짧잖아요. 그 어휘수로만 따지면 누가가 가장 많이 썼습니다. 신약을. 이방인. 우리 이방인에겐 참 힘이 되는 그런 스토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two volume work예요. 두 권으로 돼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떨어져 있는 이유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돼 있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거고 그죠? 사역을 그 다음에 부활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복음서 먼저 나오고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공관복음인 마테마가 누가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 그래서 같이 묶어서 둘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그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뒤에 쓰여졌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요. 누가는 신뢰도가 높은 역사학자였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영감과 무엇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콧방구를 끼죠. 아니다. 인간이 쓴 거다. 어딜 봐라 이게 하나님이 쓴 거냐. 인간 저자가 썼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인간 저자가 썼다는 증거 차고 넘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건 또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성도 공격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 저자 쓴 것이면 오류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면서 그들이 공격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양한 그런 그 사도행 그 바울이 전도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곳으로 가서 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랙트를 하는데 그곳의 관원들에 대한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그런 관원 명칭을 썼다고 아닐 것 같은데 누가 틀렸을 거야 라고 해서 누가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처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고학을 점점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발견될수록 누가가 정확했다는 것을 처음에 몰랐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명칭을 썼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감히 사도행전의 정확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밝혀졌으니까 고고학을 통해서. 독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는 이방인들이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서를 보고 정확하구나. 이게 허구가 아니고 그냥 종교서적이 아니고 정확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근거해서 쓴 것이 복음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복음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재정 후원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오빌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헌정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읽을 거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냥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썼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데오빌로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특정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가 저기 이 사람을 각하라고 부릅니다. 일반 사람을 부르는 거면 각하라고 부르기 좀 이상하죠. 각하는 그 당시 높은 고위관리를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누가의 연구와 저술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해줬던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페이트리온 대 클라이언의 관계였어요. 페이트리온은 어떤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 어떤 보호를 제공해주고 클라이언들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칭송하고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아주 거미줄같이 지금 중국에서는 꽌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클라이언트 페이처럼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클라이언 페이처럼 둘 다 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페이처럼이었죠. 그죠? 헤롯 땅들의 페이처럼이었죠. 사두개인들의 페이처럼이었죠. 제사장들의 페이처럼이었죠. 동시에 시저의 또 클라이언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아마 누가의 연구와 저술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해준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바울은 누가 후원을 해줬습니까? 교회들에서 후원을 해줬죠. 자기도 또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메이커가 바울에서 나왔죠. 어느 곳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면서 서포트를 또 하기도 했죠. 누가는 1장 1절에 4절 프롤로그라고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목격자는 증인들, eyewitness, 누가 증인들이었죠? 열두 제자들, 증인들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같이 또 따라다니면서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여인들, 그죠? 그리고 한때는 70인 제자를 내보낸 적도 있었죠. 열두 제자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목격자, eyewitness입니다. 그죠?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봤고 같이 식사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죠.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말로 전했죠. 설교를 전하고 말로 전했던 그 내용들을 그냥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럴 트레디션 어떤 구전이 강해서 기억력이 정확했거든요. 토시전 안 틀리고 다 외웠습니다. 하지만 글로 써야겠다 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복음서 이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무슨 말이죠? 나도 열심히 리서치를 했다는 말이죠. 예, 이승희 집사님 그 리서치 하시는 길을 학교에서 하고 계신데 이 누가도 열심히 리서치를 한 겁니다. 리서치를 했어요.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 가카라고 부르잖아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논리적으로 예, 서두 없이가 아니라 잘 써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말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가카에게 헌정합니다. 동시에 누가의 독자는 그 염두에 둔 독자는 대비를 한 사람은 아니었죠. 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 쓴 것이죠. 어떤 연구자들을 썼습니까? 이미 나왔죠. 목격자들의 증언을 연구자료로 썼고 데이터로 다른 문헌들도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가복음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마가를 마태도 사용했지만 누가도 사용했잖아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마리아를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누굴 만나러 가죠? 자기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단둘이 만나서 나온 은밀한 대화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누가가 아마 바울과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에게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료 제공자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누가는 바울을 동반해서 제2차 제3차 선교여행 때 같이 선교여행을 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을 때도 누가는 그 옆을 지킨 사람입니다. 오직 누가가만 내 옆에 있다. 바울이 참 디모데후서에서 정말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누가가 곁을 지켜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역사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얘기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역사적 인물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몇 개만 들어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이 사람들이 관원으로 있을 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시저 어거스터스죠. 시저 어거스터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누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그 호족을 했다. 그 당시에 황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토였고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은 구레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침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는 언제냐?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 전이에요. 언제냐? 한 서기 전에 27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이때는 어거스토스는 죽었어요. 그의 양자 디베리오가 이제는 그 왕위를 이어서 황제 됐을 때입니다. 황제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부왕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죽었고 그 아들 헤롯 이 헤들 갈릴리 분부왕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목을 베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예,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부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 헤롯이 헤롯이 한 명이 아닙니다. 헤롯이 여러 명 나와요. 그죠? 헤롯 대왕도 헤롯이지만 안티파스도 헤롯이고 헤롯 빌립도 헤롯이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해동생이 나오잖아요. 아그리빠는 1세 2세가 있어요. 둘 다 헤롯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부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부왕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대제사장은 몇 명이 대제사장이었죠? 한 번에? 오늘 한 번이에요, 그죠? 종신직이잖아요, 종신직. 근데 사실 이때는 대제사장 제도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헤롯이 그 사람들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됐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사실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름 다 언급을 합니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침례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거 그냥 진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야. 다 가서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불신자들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역사성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불신자인데 책도 많이 써가지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이 예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그런 본인은 분명히 알 텐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솔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조금 리서치만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기록에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인간인 예수를 신으로 부풀렸다고 믿는 사람도 많죠. 기독교 종교는 원래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는 건 인정해. 하지만 절대로 신은 아니었어. 그냥 기독교가 종교가 진화하면서 예수를 신격화한 거야. 다른 그 로마 신화에도 신들이 많이 있듯이 예수도 그런 종류의 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의 기록에 의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1세기부터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인물을 나열할 거고 하나의 사람 인물이 아닌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유대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헌이죠. 성경과 더불어서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탈무드?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안 믿죠.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부인하진 않죠. 그리고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도 부인을 못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마술로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니 루시안 탈무드는 능력 있고 예수님이 존경있는 선생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 요세푸스는 중요한 아주 1세기 역사학자인데 요세푸스와 탈무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키투스 요세푸스 탈무드 루시안은 예수님이 십자형으로 처형됐다는 사실, 타키투스 요세푸스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십자형을 당했다는 사실, 또 타키투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고 요세푸스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플리니와 루시아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기록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존경받는 선생이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 당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후에 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동의하죠. 저희와 한 가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거 하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부활한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저자 소회를 이제 여기까지 드렸고요.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 먼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인실에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연약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인성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은 예수님과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 시험 드는 것도 심지어 예수님도 당해보셔서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성장 과정과 인간적인 연약하심을 예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인간인지 당연히. 신성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신이야 인간이지 이렇게 하는데 복음주의 우리 신도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근데 예수님의 인성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사실. 자,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자 100% 인간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100% 정상적인 인간이심, 정상적인 성장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정확한 성장, 아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자랐다. 육체적으로 자랐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적으로 자랐고 은혜가 그에 있더라. 영적으로 자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하시니. 그죠?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족이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 중에 있는 줄 알고 다 돌아갔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대가족 제대로 움직였으니까 친척이랑 같이 보통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오겠지 이러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돌아와서 3일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문답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하도 속상해서, 그죠? 3일을 못 찾았으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했느냐,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어찌 왜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미 12살이었는데 자기가 누구였는지 자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칼빈을 침략으로 잘 모르는 분은 계시지만 칼빈에 관한 신학자는 이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둘 다 있어야 정확한 진리를 아는데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서로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의 기본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자신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2장 52절 누가가 요약을 합니다. 성장 과정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렇죠? 지적으로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가셨어요.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도우면서 그 동생들에게는 아주 그 완벽한 맏 형제, 맏 오빠, 형 노릇하면서 질투와 시기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하심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40일이죠. 날수가 다음에 주일이신지라.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프실 일이 없겠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배만 고프신 것이 아니라 목도 마르셨어요. 하나님 목마를 일이 없겠죠. 목이 마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는 피곤하셨습니다. 걸으시고 나면 피곤하세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걷고 나서 피곤해지셨어요. 22장 40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힘이 무한해요. 네.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무한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졌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왜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었는데 예수님만 못 지고 갔어요. 목수셨는데 체력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빌라도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40대 만지셨잖아요. 채찍을.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끝에 아주 날카로운 금속이나 돌을 달아서 한번 맞으면 근육이 찢어지고 상자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거 맞고는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피를 많이 흘리셨죠. 그래서 끝까지 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이 이 구레네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겁니다. 처음 반 정도 지셨을까요? 뒤에 반은 시몬이 지었습니다.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고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겪으셨지만 아마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걸 거예요. 그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느낌 상상할 수가 없죠. 저희로서는 예. 그런 괴로움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버림받으신 괴로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죽질 않습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겁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세요. 왜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이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가? 먼저 예수님과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이심을 깨달을 때 그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많이 있죠. 그죠? 내가 겪는 괴로움, 내가 겪는 죄의 유혹, 죄로 인한 갈등 이런 건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어떻게 이해하실까? 이해를 못하실 거 아니에요. 자, 과부의 서러움은 누구만 합니까? 과부만 알죠. 암으로 투병하는 그 암환자의 그 고통은 누구만 합니까? 암환자만 알잖아요. 자식을 잃은 고통은 누구 알죠? 자식을 잃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기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뇌를 직접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경험해보셨어요. 죄를 짓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죄의 유혹은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한테 큰오빠 형님 이렇게 불러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와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제입니다. 좀 아까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형님 해봤습니다. 그 불손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인성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왜? 죄의 유혹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시험받고 고난받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죄로 허덕일 때 예수님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백분 이해하십니다. 근데 죄 없는 인간의 모델이세요. 유혹도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되셨지만 죄는 아니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속성이 똑같은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무늬만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죄를 지으셨겠죠. 그죠? 복종의 반대는 불순종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지었으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바랬던 기도가 뭐였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였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제발 가능하면 쟤를 옮겨달라고. 그런데 항상 끝까지 기도하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안 지셨어요. 끝까지. 어디까지? 죽음까지 죄를 안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는 죄가 없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죄로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다 지금 죄를 지어서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모습의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혹시 궁금하세요? 예수님 보시면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정의로우시고 두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가진 자들과 용감하게 싸우지만 죄인들에게는 사회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같이 친구가 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하나님 만드신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늘 받는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늘 받으며 사는 그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구절이 예수님의 뭐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죠? 40일 동안. 그때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무슨 유혹입니까 이거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육신의 욕망대로 살라는 유혹이에요. 주 뜻대로 말고 네 뜻대로 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가장 우리가 늘 경험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할래. 많이 그러고 살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고 살죠. 늘 받는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를 사용하셔서 물리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배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너는 너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기까지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그 지겨운 만나를 몇 년을 먹었습니까? 40년을 먹었어요. 만나를 지겨운 걸 똑같은 걸 맨날 나중에 사람들이 지겨워가지고 우리 지금 고기 좀 달라 고기도 주셨죠. 하지만 심판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문맥에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문맥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왜?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주 뜻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삶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은 또 이끌고 누가복음 4장 9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뭐 하나님을 시험하라 보라는 유혹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유혹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유혹이에요. 신뢰하면 시험할 일이 없겠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처음에 죄가 인류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했던 것이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것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사탄은 뭐라 그랬죠? 안 죽는다 그랬죠. 그 유혹이 사과를 먹으라는 유혹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그 근본적인 유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가치를 너 자신의 어떤 생각을, 논리를,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네가 볼 때는 어때? 나는 너에게 얘기하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넌 어때? 이브가 어떻겠습니까? 보고 보니까 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나도 눈이 떠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걸 먹었죠. 그게 죄가 처음에 인류에게 들어온 첫 번째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도 여기서도 신명기를 이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은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고난 없는 쉬운 타협의 길을 선택하라는 유혹이죠. 왜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되냐.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간단한 일이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쉽게 내게만 절하면 다 줄게.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다 줄게. 그냥 나한테 절만 해.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협의 길을 거부하고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성 때문에. 근데 죄를 짓지 않고 살 때 적어도 노력하며 살 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사실 있습니다. 신명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무 간단해. 축복받는 방법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은 심판이 받게 돼서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사실 뭐 핑계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 또 우리가 늘 받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빼놓고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 가는 넘어가는 그것만 안 하셨어요. 모든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셨기 때문에 유혹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면서 죄에 넘어간 사람이 죄의 유혹의 크기를 더 잘 아는 것이 아닌가? 이 유혹을 바람에 비교해 볼게요. 유혹의 크기를 바람의 크기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바람을 점점 세게 불게 합니다. 유혹이 점점 더 큰 유혹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지겠죠. 근데 열 사람 중에서 열 번째 사람은 끝까지 안 쓰러지고 가장 센 바람을 견뎌냈어요. 그러면 그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그 바람의 세기를 끝까지 다 맞아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죠? 오직 예수님만 유혹을 끝까지 이기셨기 때문에 유혹의 가장 큰 크기를 아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죄와 어떤 유혹이라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늘 받는 유혹을 예수님도 받아보셨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끝까지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유혹의 크기도 그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도 다 이해하신다는 말이죠. 심지어 상처받아 시험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상처받아 시험드는 건 뭐 늘 있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도 상처받아 보셨어요. 예. 아, 심지어는 엄마 마리아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철저히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셨었죠. 여기는 가족들에게 이제 이해받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어요. 이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죠. 적어도 남자 동생이 4명 있었고 여자 동생이 둘 이상 있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예수님 미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이 순간에는 아마 그 자식들이 막 같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니까 여기서는 더 큰 버림받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느낌도 느끼셨잖아요. 아까 읽었죠. 이 구절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으심을 느꼈기 때문에 상처받아 시험드는 것도 예수님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 여기서는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친구, 죄인의 구원자,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우리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내밀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얘가 지금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자,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됐네. 자, 구세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마가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하필이면 세리와 하필이면 창녀를 언급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받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 세리들, 세금쟁이들, 세금을 막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막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칠 거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죠. 마태도 그런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리, 그다음에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실 뿐 아니라, 죄와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존엄성을, 우리의 존귀함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구원자가 되셨죠. 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죠? 그다음에 서기관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번 이틀을 금식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십일조를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십일조를 했고 열심히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불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열심히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 그 바리새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는 굉장히 정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내가 율법으로 말하자면 정말 조금도 블레임리스한 사람이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거 깨닫는 거, 그거 하나 요구하세요. 내가 병자인 걸 알아야지 내 병을 고치기 원할 거 아닙니까? 병자인 거 모르면 무슨 병을 고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내러리가 워닝로우라고 하는데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누굴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의 상한 자를.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의 상한 자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산상수훈에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거죠. 그죠?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죄로부터 구출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진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뭐 과거, 현재, 미래부터 그런 구원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과 죄의 모든 결과와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의 구출이 구원입니다. 그 중에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도 있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영향으로부터도 구원하는 그 구원 구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영어로 save,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구하잖아요. 불에 빠진 사람은 불에서 구하고 죄인은 죄에서 구원하는 게 구원인 거죠. 근데 물과 불보다 더 우리를 죽음으로 모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과 자연재해,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다 죄라는 것을 우리 아마 첫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제거하시고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정말 그때가 너무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천국 생각하면 하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그냥 찬송만 한다며, 하느님 찬양만 한다며, 30분 하면 나 힘든데. 그걸 영원히 해야 된다면서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하루 종일 찬양만 해도 힘들지 않고 지겹지가 않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 찬양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너무 신나서 기뻐하면서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신난데 천국에서 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거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스케일을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은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벽한 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영향과 결과를 경험해 살기 때문에 내 죄의 영향과 결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영향과 결과에 살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미움, 교만, 질투, 이기심, 정욕의 사슬에서 차츰차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만큼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 미움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는 만큼 내가 그렇게 나쁜 건지 아니까 가능한 안 하려고 점점 하게 되지 않겠어요? 교만, 질투, 이기심 마찬가지죠. 이기심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기시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이기심도 적어도 나쁘다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벗어납니다. 정욕도 마찬가지고요. 벗어날수록 조금씩 벗어날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 평화, 기쁨,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교만이 없고 이기심이 없으면 그죠? 제가 좀 좀 당황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남은 거를. 자, 그러면 자유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서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 천국 가서는 완전히 자유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비유만 지금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비유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탕자의 비유.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어떻게 그 비유를 주시게 되셨냐면은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자, 예수가 율법사는 이제 성경학자거든요. 얼마나 예수가 성경을 아나?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소크라테스식으로 다시 던지시죠.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이 제 생각에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았어. 잘 대답했어. 가서 그렇게 해. 그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시험했다는 게 좀 어쩌겠는지 자기의 질문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또 추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반 죽음을 당하고 다 뺏기고 그냥 반 손장돼서 길에 누워있는데 그냥 두면 죽는 거죠. 그냥 두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죠. 뭐 자기 핑계는 있겠죠. 그죠?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뭐 지금 뭐 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늦었고 다 핑계는 있겠죠. 그 다음에 레윈도 마찬가지로 지나가 버려. 핑계 없는 무덤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핑계 있듯이 지나가겠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치유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비용 치유 비용을 주면서 더 나중에 필요하면 주겠다 하면서 갑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비유였습니다. 그게 왜 충격적일까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상종하기 싫어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갈릴리가 여기 있고 유대가 여기 있는데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놀랐던 거죠. 유대인인데 나를 만나러 이리 오다니, 나에게 말을 걸다니,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기를 증오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해가지고 치유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요점은 이웃은 누구냐? 나의 도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다. 내 원수를 포함해서.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그 이웃은 누굽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을 때,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원수 됐을 때 죽으셨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를 무시할 때, 하나님 무시할 때, 하나님 난 있는다고 생각도 안 해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두 데나리온을 줬지만 예수님 뭘 줬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이웃이 예수님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한 가지 더 비유를 들면은 탕자의 비유죠. 잘 아시는 비유죠. 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에 그냥 계속 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유산 미리 줘요. 나 아버지 죽은 것 죽지 않았지만 죽은 후에나 유산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가서 신탁 놀고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취직을 하는데 돼지치는 일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돼지치는 일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닥까지 갔다는 얘기죠.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그러나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부러워할 정도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드디어 회개라는 걸 하죠. 회개를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이 하인들도 나보다 잘 먹는데 내가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 자격은 없으니까 종으로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가기로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가 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뛰어나옵니다. 그 당시 아버지들이 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대 가장, 집에 가장이 뜁니까? 절대 안 돼요. 존엄성을 지켜야죠. 체신을 지켜야죠. 뛰어갑니다. 왜 뛰어갑니까? 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나는 거죠. 너무 사모하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아들을 너무너무 반가워서 뛰어가는 거죠. 가서 아들이 준비한 얘기를 하려고 딱 입을 여는데 입을 딱 막고, 그죠? 그냥 하인들에게 와서 손가락질 반지를 갖고 손에 끼어 옷을 갈아입혀 자 잔치를 열자 그리고 막 파티를 엽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거기 남아있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안 들어가요. 파티에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에 가서 회유를 합니다. 설득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설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입니까? 작은아들은 죄인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 기다리고 계시다가. 근데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거든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아버지께서 안 떠났다고 생각하죠? 더 큰 죄인이에요. 요새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전에는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도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에게 설득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요점은 하느님 아버지는 회개하는 죄인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마음,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존엄성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의 친한 친구이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과 여러분 베프가 될 수 있습니다. 베프는 뭡니까? 뭐의 약자예요?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요새는 다 베프라고 부르죠. 베프.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친한 친구 있으세요? 남자들은 친한 친구 없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자들은 또 뭐 없는 사람도 있고 있을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베프가 그래도 나 이 사람이 내 베프야, 가장 친해, 나를 잘 알아. 그런데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 그 베프가 얼마나 여러분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베프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프세요. 요새 여러분을 아시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신지를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베프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 베프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다려 계셨다는 듯이 그래 우리 베프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유혹을 같이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유혹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유혹받는 우리를,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경험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난 의인이다 라고 버티지 말고 곰곰이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그냥 옛날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면서 모든 죄에,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무관심으로부터, 나의 분노로부터, 나의 질투로부터, 나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늘 나가서 주님께 늘 구원을 체험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